오늘 말씀의 내용은 애굽으로 이주한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이 소개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야곱의 열두 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또 나라가 태동했음을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계승되어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섭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섭리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신비롭고도 오묘한 이 섭리와 이 구속의 역사를 더듬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가 고난인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고난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이 오거나 또 고통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지면 삶은 달걀을 먹는다고 합니다. 모든 음식들은 물속에 넣어서 끓여버리면 풀어지거나 녹아져 버리는데 이 달걀만은 액체로 된 것이 끓이면 끓일수록 단단해지는 고체로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에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힘이 들 때 움츠러들지 않으려고 더욱더 강해지려는 은연한 마음가짐으로 이 달걀을 삶아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에게 이 고난이라는 기근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려는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기근이라는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에서 근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는데 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종 신실한 종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다. 너의 씨로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뭐 증표를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곧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 새끼를 가져와서 내 앞에 진설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하여 번제 드릴 준비를 합니다. 하루 종일 이 소를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와서 이 소를 잡고 이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다 쪼개서 번제 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그 피 냄새, 고기 냄새를 맡은 솔개가 날아옵니다. 이 솔개를 쫓는다고 아브라함은 혼이 다 빠지는 것입니다. 지극정성을 다하여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았는데, 여러분 소 끌고 오는 것도 피곤한데 그 소, 큰 소를 잡는다는 것 너무너무 피곤하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루 종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물 위에 이 솔개가 날아와서 이 성물을 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란 이 아브라함은 이 솔개를 쫓는다고 정신을 다 잃어버립니다. 소 잡는다고 피곤했는데 또 새 쫓는다고 또 혼이 빠지도록 그렇게 정성을 다 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지쳐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 솔개도 날아가고 이제 너무너무 피곤한 너무너무 지쳐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 아브라함에게 잠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드는 순간에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약속의 증표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 될 것이다. 400년 동안 너는 이방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이 400년 동안 이방 사람들이 너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괴롭힌 나라를 징벌할 것이고 4대 만에 내 자손들이 재물을 가지고 이방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너는 장수할 것이다. 엄청난 약속,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엄청난 그 증표를, 그 약속의 표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그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증거로 불이 임해서 살라버렸습니다. 여기에서 혹자는 소, 염소, 양은 쪼개었는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아서 이 솔개가 날아와가지고 그 제사를 잘못 드려서 제사법을 어겨서 아브라함이 벌을 받게 되어져서 이방에서 종살이 당하고 이 4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혹자는 아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정성이 없는 정성이 결여된 제사 졸아서 자다가 그만 하나님이 노하셔서 벌을 받게 되어져서 400년 동안 종살하게 되어지는 그런 벌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 이것은 엄청난 잘못된 자의적 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 시 새는 쪼개지 않습니다. 그냥 드립니다. 제사법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하루 종일 이 예배에 있어서 이 제사에 있어서 엄청난 정성과 혼을 다한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한 것은 고난 같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엄청난 은총이요 엄청난 축복이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안 갔지만 사실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먹여주고 지켜주고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튼튼한 보호자로서 역할을 애굽이 아주 충실하게 해준 것뿐인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천시역이었고 천대에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센 지방은 이 변방이나 끝쪽에 있는 곳이어서 애굽 사람들이 아예 가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려 400년이나 이 지켜준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나듯이 이 자궁이 이 아기를 지켜주듯이 철저하게 애굽은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 한 가문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된 역사는 세계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 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면 나올 때 이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받을 권리를 주장해서 재물을 다 받아옵니다. 노역의 값, 월급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직장생활 한 것입니다. 밀린 월급 다 받아 나왔습니다. 애굽이란 강대국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동되어졌고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이 강한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큰 덕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이 강해야만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산실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애굽이 힘없는 나라, 강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역사의 흔적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시키신 것은 한 가문, 한 가족을 통해서 거대한 민족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고난의 보자기에 서서 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기근이라는 고난의 보자기 속에 담겨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이 차서 상고를 겪으면서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불어닥친 애굽의 학정, 요셉을 모르는 왕들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죽을 고생을 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시그널이었던 것이, 신호였던 것입니다. 애굽의 학정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게 하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예비령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구원이란 고난을 겪은 이후에 받게 되어지는 은총의 산물인 것입니다. 고난을 주신 의미는 너희들이 살 곳이 안전한 어머니의 품속 같은 이 자궁 같은 너희들을 보호해주는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세상,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약속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 얼른 거기 머물려 하지 말고 애굽으로 나와서 내가 지시하는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예비령이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요 은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배는 놀라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가운데서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민족이 되게 하셨고 큰 나라가 되게 하게 하셨고 세계를 구원하게 하는 선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엄청난 수술을 마치고 회복도 되시기 전에 교회에 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죽으면 교회에서 죽지요. 일사각오 정신으로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그 정신을 잊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신으로 산다면 고난을 벗게 되어질 것입니다. 엑소더스,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해방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고난의 보자기를 통하여서 보자기 속에 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예배적인 줄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의 선인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예배는요, 성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 소제와 함께 드리는 예배 제사인 것입니다. 번제는 희생의 제사이고 소제는 성결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희생과 성결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소제에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에 이 곡식 가운데서 반드시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하는가? 누룩을 넣으면 변해버립니다. 색이 변합니다. 그 형체가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부풀어서 전혀 다른 형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꿀이 들어가면 부패합니다. 이 벌레가, 온갖 벌레가 다 날아오는 것입니다.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 꿀은 벌레를 부르기 때문에 이 벌레에 이 접촉된 떡은 변해버린, 변질해버린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 성결의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속 문화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형체가 변하거나 그 내용이 변질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 고난 때문에 타락하거나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속 문화로부터 구별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세속 문화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너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문화를 창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제부터 너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예배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부름 앞에 응답하고 드리는 것이 이 예배인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풍습을 가난의 문화를 배우려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도들이 왜 세속적인 문화를 이 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난 족속의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좋은 말로 하면 이 가난의 풍속, 가난의 문화 탐방하러 갔다가 백주의 욕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난의 문화는 그런 것입니다. 그 시대 풍속이, 그 문화가 그랬던 것입니다. 돈으로, 힘으로 성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남의 딸을 쉽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화려한 가나안의 문화 탐방이 야곱의 가족 전체가 진멸될 그런 위기를 처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가나안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문화를 경험하려다가 배우려다가 이 집안 자체가 멸문당할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야곱의 장자 루벤이 아버지 첫 빌라를 근친상간하는 그런 타락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라를 동쳐밤에 아버지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창세기 38장 12절 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 이 유다의 며느리 이 다말이 속임수를 써서 이 시아버지하고 통관하는 장면이 적나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롯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당시의 가나안의 풍속, 가나안의 문화가 그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철저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타락한 부패한 이 문화를 그대로 배우거나 따라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이 진창에, 부패한 이 진창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은 타락한 이토록 부패하고 제약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계획, 그런 것도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패한 자들이, 이 부패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난의 세속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너는 가난의 문화를, 가난의 풍속을 담거나 배워서는,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주시켰던 그 이유가 바로 애굽의 그 문명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피난시킨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이 가나안 속에서 이 구별해서 분리해서 연단해서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천상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선별된 종말론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타락한 이 세상과 이별하여서 영원한 성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별은 이중적 성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간 자만이 천국에서 성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르게 되어지는 이중적 성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세상의 오락문화, 향락문화, 이 태폐문화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지금 또 이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도박, 이 마약, 술,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 가난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문신하는 문화인 가난의 문화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 가난의 문화를 따라하거나 이 본받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속적인 문화, 이 가난의 문화를 따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거룩하게, 성별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 3절에 보면 야곱은 우상과 마술, 신접한 사만이정과 애굽은 이 우상과 마술, 신접한 사만이정, 요술이 팽배한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지금 눈 상태가 여러분들 얼굴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글자도 안 보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굽은 바벨론과 함께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우상이 많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애굽은 이 우상을 부패한 우상 세상 문화로 이 부패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그 우상들이 많아서 만신이라 하지 않습니까? 태양신, 나, 부활의 신, 이시리스, 오시리스, 하늘의 신 호루스, 달신 아몬, 그리고 각종 우상들이, 만신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이 형상, 짐승의 형상들이 애굽에서는 그 신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야곱의 남자 후손 이 레아의 자손 33명, 나엘의 자손 16명, 이 실바의 자손 14명, 빌라의 자손 7명, 모두 70명이 이 우상이 팽배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앞에 갔을 때 아버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지 마십시오. 바로에게 가시거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하는 자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절대로 나일의 풍요로운 땅을 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목축할 수 있는 땅을 달라 하십시오. 그렇게 아버지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복은 그저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고민을 했냐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동화되어져서 없어질까 봐 너무너무 걱정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거대한 우상 문화 속에서 이 독자적인 거룩한 문화를 만들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애굽에 들어와서 자기 가족들이 애굽파로 동화되어 버릴까 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 가족들이 바로로부터 얻을 정착지를 가나안과 애굽 변방 국경 끝자리인 고센 땅을 달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영적으로 세상 끝자락에 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성도는 천국을 바라면서 걸어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요셉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섞여서 이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구별될 수 있는 이방족속과 혈통적으로 이방족속과 종교적으로 혼합되지 않는 분리된 거룩한 땅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혈도 문제지만 신앙의 혼합주의가 더 무섭기 때문에 요셉은 이 자기 가족들이 애굽 사람 깊숙이 살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혼합주의는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척박한 땅 변방에서 짐승을 먹이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신앙 지킬 수 있는 땅,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직업을 달라 한 것입니다. 애굽의 정신, 애굽의 신, 이 모든 우상들의 모습 속에서 이 요셉은 자기 가족들이 살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순수한 혈통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의 신들은 대부분 다 짐승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짐승을 거치게 다루는 유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혐오하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천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농경 문화를 숭상했던 애굽 사람들은 이 천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기를 금기했고 결혼한 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순수한 혈통이 보존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이 짐승을 먹일 수 있는 변방 끝자락을 요구하게 한 것입니다. 혼합주의는 영혼을 파괴하는 것임을 이 요셉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혼합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성주의, 다원주의, 광신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정통신앙을 난도질하고 순수성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종교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천당이 어디 있냐? 신앙에 불과하다. 열심히 살다가 가면 그만이다. 이런 사단의 속삭임, 이런 말들은 사단의 세레나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고민입니다. 한 목회자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집사님, 오늘 아드님이 교회 안 보입니다. 집사님, 지난주에 어디 가셨습니까? 교회 안 보입니다. 아, 회사 갔습니다. 회사 갔다, 돈 벌러 갔다, 입말 한마디가 모든 것이 정당화되어버리는, 모든 것이 통용화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서 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이 위축되거나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배의 중단은 결코 정당화가 될 수 없고 예배에 빠지는 것이 합리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물질주의, 이 출세주의를 우리 삶 속에서 배척,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사, 골고다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는 뭐냐면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다 죽는다. 인간은 다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권세 있는 자도 권세 없는 자도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시간에 되면 죽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은요, 공평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인간은 죽음 앞에서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 필연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망, 영직 사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둘째 사망이 있다. 첫 번째는 죽더라도 두 번째 죽음은 죽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을 건너뛰어가는 자, 그 사람만이 구원의 판결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은 둘째 사망, 이 죽음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강 앞에서 십자가의 다리로 건너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불못에 던져지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기는 성도가 되어져서 이 둘째 사망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성도는 오늘 열거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런 모습을 닮지 않는 사람만이 둘째 사망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다 죽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간은 유한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이 죽음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죽음 둘째 사망 앞에서 우리 영혼이 죽음당하지 않는 영원한 세계, 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창대케 하는 축복을 성취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에 이주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크게 번성하게 되어졌습니다. 60만이 넘어 버렸습니다. 애굽에 이주한 지 430년 만에 약 400년 만에 70명이 200만이 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 창세기 5장에서 근거한 대로 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창세기 12장에서 이 너는 친척 아버지 집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되어지고 너희 후손은 바다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이 창세기 12장 15장에서 약속하셨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도 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 속히 이룰 주시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삼위일체 하나님만 의지하면 비록 현재는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성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살이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애굽의 큰 보호를 받았고 착취당했다고 했지만 그 착취가 그 고난이 구원을 앞당긴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일찍이 예배하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한 가족이 민족이 되어졌고 이 땅에서 성별한 믿음의 삶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냐 하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복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바른 예배, 거룩한 믿음을 소유한 가족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